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전히 사도행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서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때 복음, 가스플, 복음이 뭔가, 영어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헬라어나 영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내용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은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최소한 세 가지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뭘 말씀드렸냐면 왕국의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고,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예비했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쉽게 얘기해서 전철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그 복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 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면 그러면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유대인과 교회가 구분이 안 가면서 성경 전체를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약 교회가 다 그냥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 교회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교회 시대로 인해서 잠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옆으로 제껴져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또다시 유대인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이 대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유대인이 이제 다시 주도권을 이렇게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유대인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지금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 얼른 너희 죄다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쪽 셋째 하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천국을 갈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당장이라도 지금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 마음이 그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예.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그 왕국,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되는 그 실제적인 왕국, 그 왕국이 곧바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게 지금 왕국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복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랬죠? 네, 표적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표적.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의미에서는 또 필수적이었어요. 합법적이기도 하면서 또 필수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걸 입증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시대가 이게 마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먹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왕국의 복음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이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그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이 오순절 은사운동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데 요게 지금 이제 분간이 안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왕국의 복음은 그 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이 대상이 이방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아니에요. 왕국의 복음의 선포 대상은 저희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표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건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왕 되신 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 왕국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환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국가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왕국이 분명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바뀌고 이스라엘 땅의 지형 자체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모든 전 세계의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요 왕국의 복음 다음엔 그럼 뭐가 있냐 할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을 붙이다 보니까, 아,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명칭이 뭐라고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명칭은 그렇게, 성경의 명칭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 명칭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3절, 4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정확한 성경의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성경에서 이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저쪽 3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명칭이 나와 있고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명칭이고 그 내용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어디다 한 군데다가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성경이 어떻게 부르고 있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복음, 은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표현을 보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또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 요 정도는 최소한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성경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고 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까? 이거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까? 그럼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전혀 없었나요? 이것을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그 표현을 할때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킨 그 행위 그 자체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율법만 지켰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 짐승희생과 할례와 명절과 뭐 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왜 신약 시대에는 그럼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가 임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담대한 표현인데, 내 복음, 더 짧게 해서 내 복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이고, 하늘의 왕국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다. 이걸 더 짧게 해서 로마서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 그래서 참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한 그것을 지금 그 20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지금 사실 믿고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얼마나 사실 사도 바울 개인으로 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순절 이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의 대상, 그걸 받아야 되는 대상은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팽팽한가요?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세계가 다 팽팽한가요? 자, 것으로 결정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이방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누구였죠? 다100%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다100%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다가 점차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릴 때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는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이방인.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뒤에 다루려고 그거를 아까 이제 언급만 하고 뺐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인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만 알고 있다가 결국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은 그거를 거절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봐야죠. 예수님을 왕으로 어쨌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메시아로 믿은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 복음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지 요 부분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듣고 그것만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이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음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과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예를 들어서 이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얘기할 때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이렇게 희생 헌물을 막 드리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맞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일단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으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았고 나는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맡았고 나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맡았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어떤 할당된 또는 그 책임이 맡겨진 그 영역이 누구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반드시 표적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이 전제 조건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처음에 선포될 때는, 은혜의 복음도 처음에 선포될 때는 이 표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은혜의 복음이 처음에는 누구서부터 전파되어 나갔다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전히 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에 퍼져나갈 땐 당연히 이 표적이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타워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그이이 타워너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타워너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 타워너의 그 의미 자체가 타워너에 대한 그 예언 자체가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왔나요? 이제 요엘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은혜의 복음에서도 초창기에 필요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표적이 안 행해졌냐?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에 조금 행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의 왕국 복음은 표적이 필수였다는 것이고, 그건 필수였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표적은 초창기에 조금 행해지다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표적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이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 이게 지금 은혜의 복음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보니까 한번 보시죠. 어차피 여기는 우리 본문이니까.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뭐냐면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혔다는 것은 죽음의 어떤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묻힘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묻히신 거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건데 예언의 성취로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 요것이 이제 은혜 시대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의 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은혜 시대의 복음을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완성시킨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는 복음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부활, 그렇죠? 생명과 죽지 아니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 즉 부활. 이것이 지금 은혜 시대 복음의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또한 핵심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성취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고, 또 이제 더, 좀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십자가의 의미,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 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구나.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스러운 통치에 더 초점이 맞춰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통치하는 메시아로 오신 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은혜 시대의 복음에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어떤 이유 또는 죽으심의 어떤 방법,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개개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달리게 되는 십자가 또는 지게 되는 십자가가 있다. 이것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 우리 신약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제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머리로 잘 깨달아지고 그냥 그게 끝일 수 있는데, 사실 요 십자가에 대한 요 부분은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지가 이제 결정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이제 제도화된 교파 교회들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하는, 매 순간 달려야 하는 십자가 또는 매 순간 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건성으로 다루고 피상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엉뚱한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 그 대부분이 구약의 율법 지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십일조하고 이 어떤 성전 건축에 힘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율법이잖아요. 얼마나 그 목사, 제사장인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뭐, 다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현대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십자가 문제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아예 다루지도 않기도 하면서 다른 엉뚱한 것에 평생을 이렇게 소모하게 허비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혜의 복음,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선포되어야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허물로서 지신 그 십자가라는 그 측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냐. 사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지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 세상을 위한 화해헌물로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 완전히 죽으실 때에 그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문제거든요. 죄는 그냥 말몇 마디 잘한다고 유야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인죄를 저놓고 언변을 유창하게 했다고 살인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죄 저놓고 양로원 가서 봉사 몇 시간 했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시간 양로원 가서 봉사해도 그거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형량을 채웠을 때, 그게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그 형량을 받았을 때그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대가, 즉 사망,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2000년 전에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같이 달려 있는 문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죽은 거다. 너희는 죽은 존재다. 너희가 이제 사는 것은 너희의 그옛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롭게 창조된 의롭게 된그새 사람, 새 생명이 사는 문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육신의 소욕들을 매 순간 거절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옛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믿는 교리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제 요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사들도 좀 굉장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요거 마지막으로 요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고 그 표현만 보시자는 거죠.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서 묘사했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만들고자 구상하신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전하셨던 그 복음인 하늘의 왕국 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내용면에서 또 대상면에서 또 표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또그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천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이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은 또 뭔가 죽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